부활의 사전적 풀이는 죽었다가 살아남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하루만 뜻을 하나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봤거든요. 미얀마가 군사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잃었지 않습니까? 시민 저항 운동이 일어난 사진을 보았습니다. 모래주머니 은폐물 뒤에 숨어 한 아빠가 갖는 아기를 등에 업고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쿠데타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아기 엄마는 이미 희생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분연히 아기 업고 총 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왜 사전에는 부활이 일어나되 분노해서 일어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성경에는 동일하게 유대 열심당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교적 로마 제국에게 굴복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세금 바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새 다윗이 다스리는 민족주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폭력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이룩하려고 했습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사람들에게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한 저항운동 배후에는 유대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이 움직임에 동조하거나 속했던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있었어요.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가나안인이라고도 합니다. 가나나니아에서 온 말로 영어로 zealot, 우리말로 열심당입니다. 단도를 지닌 사람, 칼을 지닌 사람이란 뜻, 시카리온, 시카리오스라는 말인데, 우리 성경 사도행전에는 자객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객들은 셀롯 당원들 가운데 특히 급진적인 무리를 이루었다고 하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가 있습니다. 이름이 유다이니까 유다 지파 출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약에는 유다 지파 동네에 뭐 베들레헴도 있지만은 히브리 말로 그리욧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헬라 말로 카리욧. 우리말로는 가룟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모두 밀란과 저항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11절에 가룟 유다가 나오지요.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위선자 또는 배신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이 밖에도 베드로의 별명이 바요나라고 들어보셨죠? 폭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당 시몬이니 가룟 유다이니, 바요나 시몬 베드로이니, 폭도 베드로죠. 아기를 등에 업은 미얀마 시민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새 나라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새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미지와 겹칩니다. 오버랩됩니다. 하지만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오늘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이야기로부터 배울 수 없을까 고민하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림입니다. 매우 값진 향유라고 합니다. 옥합, 옥으로 만든 병이니 비싼 물품이겠습니다. 병 윗부분을 깨뜨리면 내용물, 향유, 기름이 나옵니다. 병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서 조금씩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한꺼번에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모두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Nard, 히말라야산 식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 제품인 셈인데요. 기부인들의 물품이라고 합니다.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네, 옥합 깨뜨린 향료의 가치가 데나리온을 하루 일당으로 치면은 환산하면 300일 품앗입니다. 굉장히 비싸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6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 카이로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한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죠. 예루살렘 멸망이요 성전 파괴의 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 몇 가지 특징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문장을 무엇이 없다 없다 없다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에 신적 개입이 없더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영광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지극히 사람 예수,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제자 사이 갈등을 읽을 수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 혹은 크리스천들 사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의 목숨은 이러면 얻는다고 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반대입니다. 목숨을 얻으려 하면 너희들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끝까지 같이 가지 못해요. 예수님의 승리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 이것이 각각 끝나버려요. 이거 비극이 아닙니까? 마태, 누가, 요한복음과 양상이 다르지요. 한쪽 인간은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제자들은 파멸을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산재물이 되는 이야기인데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숨막히고 짓눌린 분위기 속에서 죽음과 공포로부터 헤어날 수 있는 희망의 길은 차단되어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에 우리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듣던 하늘의 소리도 없고 변화산에서 들렸던 하늘의 소리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 내내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을 읽으면 성전은 결코 하나님 나라로서 장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는 환란입니다. 성전 파괴 직후 글 쓰고 있는 마가는 40년 전 예수님의 시대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지금 현재 성전 파괴된 후 초대교회 크리스찬 시대로 돌아와서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의 멸망을 체험한 동료 크리스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40년 전 예수님의 삶의 정황을 상기시키면서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장소가 결코 성전 건물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천국의 장소가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에 와야지 어떻게 교회 건물에 천국이 오겠습니까? 천국이 교회에서 오면 기독교는 끝이에요. 예수님의 시대 40년 후 마가가 글 쓰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에 올 수 없다는 기술을 한 것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이란 예수님의 죽음과 성전의 죽음 혹은 파괴라는 이중 트라우마의 장소일 뿐인 것이에요. 이것이 예루살렘 의 심벌리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소가 아니죠. 이 테마는 너무나 중요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계속 전개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헬라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기름 부음은 헬라 사람에게는 이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남자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이것은 유대 전통을 정면 거부하는 혁명인데요.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 혹은 크리스토스라는 자각 개념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학자들은 메시아 비밀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고난받는 갈릴리 민중과 더불어 살던 순수한 청년일 것입니다. 특히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되시고, 특히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뒤엎어버리고 이제 가시는데, 결국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그런 상징이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란 헬라어 말로서는 이게 이해가 잘안 됩니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자체가 기름 붓는다는 말 뜻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번역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인데, 옛날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윗에게 붓는 기름처럼 왕정체제의 왕권이 만들어질 때 예식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전도 짓고 나라라는 개념도 태동하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나라가 유지가 안 되죠, 나중에는. 결국 남북으로 쪼개져 버리고, 북쪽은 아시리아에게 망해버리고, 남쪽은 바빌론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유대 민족에게 기름 붓는다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헬라 히람 문명권 언어에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는 해석, 번역은 되지만은 이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아요. 끈끈하고 더러운 기름 부음이 히랍 사람들한테는 이질적이라고 전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에서 이 개념 전달이 전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히랍으로 전파가 되니까 그냥 받은 것이죠. 이해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하게 됩니다. 수세기 동안 언어적인 훈련을 이제 거치고 나면 그게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에게는 그 삶의 지평에서 즉위식, 즉 대관식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하는 즉위식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행위는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모습처럼 나라의 왕을 세우는 즉위예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 방향, 여인에게서 기름 부음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 부으심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기름 부음 전통을 뒤엎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마가는 이스라엘 왕권의 모든 종교적 의미가 거부되는 즉위식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전통의 부활, 피상적 메시아 대망의 기대를 뒤엎고 역전시키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왕궁을 자신의 죽음 속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 곤욕과 좌절과 버림 속에 예수님의 즉위식이 진행됩니다. 왕이 곧바로 죽음이라는 실제적 즉위식으로 직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메시아 전통에 있죠. 예언자라는 자가 나타나서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마가는 믿지 말라고 저번에 이야기했죠. 그런 사람의 기름을 붓는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이름 없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고귀한 기름. 향기 가득한 기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미리 붓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즉위식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마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됨. 이것은 본래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대비한 즉위식을 합니다. 죽음의 즉위식을 미리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즉위하는 일은,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는 일은 결국 삶의 집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집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예루살렘 멸망이고 그 예루살렘 멸망이 되어야만 신약적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면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붓고 있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오면 얼마든지 제자들 너희들도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이 여자가 하는 일은 갈릴리에서부터 나를 따라와서, 물론 돈이 좀 많았겠지만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은 메시아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것은 사무엘보다 엄청 위대한 일을 이 여인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여인의 손길을 사용하시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가해 주시는 것이에요. 마가의 드라마는 죽음을 신적으로 그리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그려낸다고 했습니다. 이 의도를 충분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름 없는 여인으로부터 마지막 인가를 받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 차원과는 달라요.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에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깨어서 붙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엄숙한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즉위식이요 대관식입니다. 이렇게 그러한 거룩한 장면이 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부활의 모습, 부활의 현현, 현실이 없더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은 9절부터 관로에 넣어져 있는 것 아십니까? 추가 부록입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 몸소 나타내 보이신 장면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마가 드라마 마지막 순간까지 그치지 않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통지는 되지만은 친히 몸소 부활한 주님의 모습은, 그 몸은 드러내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드라마에서 복음서 양식의 오리지널리티, 장엄하고 엄숙하고 숭고한 맛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마가 드라마를 바라보지 못하면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 저는 약간 두려웠습니다. 영원히 기독교인으로서 십자가의 원래 뜻을 알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소리 없는 한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는 그 이 사건은, 이 예수님의 사건은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나도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팬데믹 환란이 이미 우리에게 닥쳐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이 혼란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부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겠죠?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을 향한 통과 의뢰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을까요? 네,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타협 불가입니다. 협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고난의 이미지는 부활하는 승리의 이미지와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서로 오해되고 오용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십시다. 우리의 구원은 이제 영원히 보장됐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급진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과연 그럴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두 개의 종교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환을 강조하는 종교성과 또 하나는 승리를 강조하는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이미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는 기간이어야만 할까요? 또한 결국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부활절의 핵심이어야만 할까요? 예. 순환이냐, 승리냐, 고난이냐, 승리냐라는 그러한 이슈입니다. 여기에 물론 우리가 치중하진 않죠. 둘 중 하나만 고르는 일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녹록하게 쉽게 살아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고난 중간의 핵심은 우리 자신의 경건과 절제보다는 이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자와 주변인과의 삶과 연대하고 그 존엄을 옹호하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다짐이자 실천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부활절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감격, 그것으로 마감하고 그 감격을 기대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굴욕은 부활을 향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삶을 따라 살도록 초청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나의 고난과 굴욕당함 없이 단지 죽음을 그냥 이기고 부활한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것이 목표라면 또 하나의 의례적인 절기를 지내는 그 이상은 아닐 것입니다. 의례성과 상투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고난과 십자가의 주체가 메시아로부터 나에게로 옮겨져야 합니다.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싶은 혹은 드러내어야 할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그리스도 앞에서 추구하는 이미지는 세상을 이긴 승리자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진 굴욕당한 그리스도인인가?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앞둔 고통 앞에서 밤새 두려워 떨며 고민했던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그 처연한 모습이 이기적 자아를 넘어서 낯선 다른 사람을 우리 삶의 품 안으로 품기 위해 마주하며 씨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과정을 의례 절차로 지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모습만을 구가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한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 파괴 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버랩된 후에 새하늘과 새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 살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